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마이너스 15%입니다. 남의 뒷다리를 잡고 끌어내리면 내가 올라갈 것 같지만 세상 일이 반드시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닌 모양입니다. 우리 한국산 세탁기가 세계 시장에서 인기 끄는 거는 잘 아시죠? 미국에서도 한국 세탁기가 약진을 거듭하니까 경쟁사인 미국 월풀이 오래전부터 한국산 세탁기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그동안 요청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을 트럼프 정부가 자국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이 요구를 받아들였었죠. 한국산 등 세탁기의 관세를 최고 50%까지 그때부터 물리기로 했는데 이 조치가 나오자 당시에 월풀의 마크 비처 CEO는 우리에게는 의심할 여지 없는 큰 호재다 이러면서 정부의 조치를 반겼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6개월이 지났는데도 시장 점유율에는 변화가 없고요. 오히려 철강 등에 물린 관세로 세탁기를 만들 때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순이익이 줄어들고 이 회사 주가는 연초보다 15%나 하락했습니다. 자국 기업과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시작한 이 보호무역주의가 수많은 소비자는 물론이고 보호하려고 했던 기업들에게도 손해를 입히는 이른바 마이너스 게임이 되고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 가운데 하나가 될 텐데, 이런 현실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속으로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나한테 유리한 정보만 선택하면서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소위 확증 편향에 빠져 있으면 뭐 증거가 확실해도 아무 소용이 없지만 말입니다. 예, 7월 18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요즘 미국 월가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계속 이렇게 올려도 되겠느냐 이런 논쟁이 슬슬 붙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하고 단기 국채 금리의 차이가 워낙 좁혀졌기 때문이라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요즘 신혼집 구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시세보다 좀 저렴한 아파트도 공급하고 대출도 싸게 해주고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지원책들이 있는지 오늘 한꺼번에 좀 모아서 정리해보죠. 7월 18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주요 경제 뉴스들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여러 가지 영향들이 많이 곳곳에 나타나고는 있는데, 제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편의점들 아니겠습니까? 주변에 네. 워낙 많다 보니까 편의점 주인 하시는 편의점 하시는 분들이 이 최저임금 너무 올라서 이제 남는 게 거의 없어졌다 이런 하소연들이 나오고 있고,
네.
정부가 그래서 편의점 본사 관계자들 좀 만납시다 이렇게 요청한 모양입니다. 오늘 만납니까?
네. 오늘 오전에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대표적인 편의점 업체 4개사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여기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회의는 산업부 쪽에서 먼저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의향을 밝혀서 그 조성이 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산업혁신성장실측의 그 산업부 관계자하고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 24 같은 관련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고 합니다.
예.
이 구조적으로 지나치게 이윤을 독점하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게 편의점 본사들이잖아요. 뭐 건물주에 대한 임대료 문제는 또 논외로 쳐두요. 그래서 그 이쪽에 대한 그 고통 분담을 요구를 하면서 관련 업계에 대한 설득도 겸하는 자리가 될 거다. 이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러게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주의 인건비 부담이 높아졌으면 이제 해결할 방법은 한 네 가지쯤 되죠.
그렇죠.
건물주가 월세 깎아주거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사에서 예. 가맹비를 좀 줄여주거나.
줄여주거나 나누는 비율을 본사가 좀 손해를 봐주거나.
네.
아니면 갑자기 손님들이 편의점에 많아지거나.
물건값을 올리거나.
뭐 그 정도 아닐까 싶은데 네. 그나마 이제 그 파드 수수료 좀 낮추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다 어렵긴 어려운 일인데 말처럼 안 되는 일이고. 근데 이제 편의점 본사에서는 좀 나눠주라. 당신들이 가져갈 수 있는 몫에서 좀 떼어주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편의점 그 본사들은 또 이런 입장이에요. 우리가 지난해에 올해 최저임금을 16% 이상 크게 올린다고 했을 때 편의점주들이 지금 이대로는 어렵다고 해서 이미 업계에서 한 1조 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내놨고
네.
사실상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 중에 거의 유일하게 수백억 원대 현금을 내놨다. 그러니까 지난해 우리는 할 만큼 했단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내년에도 또 해달라. 이거는 어렵다. 우리도 지금 낮출 수 있을 만큼 낮췄다. 이게 편의점 본사의 주장인데 정부의 생각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편의점은 항상 어렵다고 할 거고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 보면 더 내놓을 거 있어 보이는 것 같고 이게 상생 차원 내지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는 더 내놓을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다만 시장 경제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는 시각에서 보면 뭐 무리인 것 같기는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편의점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본사가 어떻게 가져가고 하는지를 그래서 요즘 새삼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렇죠.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들로부터 어떻게 돈을 가져가는 구조예요? 즉 편의점 현장에서 물건이 하나가 팔리면 보통 구멍가게는 그냥 그거 가게 주인이 다 가져가고.
그렇죠. 원가 빼고 사장님한테 남는 돈이잖아요.
그냥 단순한데.
그렇죠. 단순한데 이제 매출 총이익의 30% 정도를 가져가요. 매출 총이익이라는 거는 매출이 전체 물건이 얼마 팔리면
네.
여기에서 이 물건 떼오는 데 들어간 원가 있잖아요.
네.
그것만 빼고 장부상 남는 그 돈. 여기에서 30% 정도를 편의점 본사가 가져가는데.
7천 원에 들어온 도시락이 예를 들면.
네.
좀 비싸게 예를 들겠습니다만 만 원에 팔리면 편의점은 3천 원 남는 게 너무 뚜렷하잖아요.
그렇죠.
그 3천 원의 30%인 한 900원 정도를 일단 본사가 또 가져간다.
그렇죠. 근데 부가세는 별도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편의점 본사하고 가맹계약 체결에 그 요런 식으로 매출을 나누도록 돼 있고요. 초기 자금은 최대 한 2,4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주요 편의점 브랜드가 거의 비슷해요. 다만 이제 다른 빵집, 치킨집, 커피 전문점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다른 회사들은 왜 그 인테리어 비용을 점주가 지나치게 부담해야 돼서 번번이 논란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편의점 업계는 점포 인테리어 비용하고 집기 등은 본사가 지원을
또
한다고 합니다.
그게 차이군요.
네.
예를 들면 도넛 가게가 프랜차이즈다.
네.
그럼 본사에서 7천 원의 도넛 갖고 와서 손님한테 만 원에 팔면 3,000원의 차액은 그냥 도넛 가게 사장님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치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월에 어느 정도 배분이 되는지 그거는 제가 정확한 계약서를 못 봐서 혹시 여기도 넘어가는 돈이 있을 수 있죠. 본사에 내는 돈이.
대개는 그게 이제 저 보통 로열티 형식으로 가져가는 게 정상인데
네.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잘 없으니까 본사에서도 휴지를 꼭 저희한테서 사셔야 됩니다.
그렇죠.
냅킨은 저희 거 안 사시면 큰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중보다 비싸게 받는 바람에 논란이 있긴 하죠.
그런 불공정의 여지가 있는지를 보겠다 해서 어제 공정위가 그 일부 업체의 본사를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편의점은 좀 다르네요. 보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7,000원에 사와서 만 원에 파는 물건이 있으면 상식적으로는 그걸 편의점 주인이 다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30%를 본사가 가져가는 구조고 그 이유를 들어보면 편의점 차릴 때 이분이 돈 다 내신 게 아니라 저희도 돈을 같이 내고 동업하는 겁니다. 그러니 남는 것도 저희가 일부 가져가야 됩니다.
네.
그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사실 구조를 확장하면 과거 동네에 있던 구멍가게들이 편의점으로 변신한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변신함으로써 그 사장님들의 어떤 생계 그리고 거기 고용된 분들의 생계가 더 나아졌느냐 이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게요. 그래서 그렇게 팔리는 거의 일정 부분을 본사는 계속 가져가는데 그 이외에 기타 등등 비용은 다 이제 편의점 주인이 내는 걸로
그렇죠.
각종 전기요금, 카드 수수료 뭐 인건비 주로 인건비 월세 이런 거를 편의점 주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동업을 시작한 건데 인건비 월세 이런 게 자꾸 오르니까 그래서 계속 편의점주의 몫은 줄어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위로 아래로 떼인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 부담 특히 이번에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많이 생긴 부분을 본사도 좀 같이 나누자라는 거가 주장이고.
그렇죠. 올라가는 만큼 본사에 이제 뭐 하도급 업체도 마찬가지고 본사에 혹은 원청 업체에 좀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관련 입법도 하겠다. 이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예. 밤에 한밤중에 한 새벽에 한 1시부터 새벽 6시 사이 뭐 이 정도 사이에서는 손님이 많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놓으세요 하는 이유는 본사 입장에서는 그거 열어놓는다고 추가 비용 들어갈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지.
뭐 그렇기도
하고. 우리는 24시간 열려 있어요.
어쨌든 거기에 1,000원짜리 하나라도 팔리면 말씀하신 대로 그 이익의 30%가를 본사로 가니까
그렇죠.
본사 입장에서는 그 시간에 문 닫으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뭐 점주가 갑자기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거나 뭐 상을 당했다거나 아주 특별한 사유를 입증할 수 없으면 문을 못 닫게 돼 있고요.
예.
이 경우에는 본사가 주는 페널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우리 밤에는 문 안 여는 걸로 해서 인건비나 등등을 좀 세이브 합시다라고 하는 할 얘기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점주들이 꾸준히 주장해온 내용이에요. 사실 최저임금 논란이 되기 전에도요. 보통 그 편의점당 한 3.5명 정도의 아르바이트를 쓰는데 대부분 야간에 쓰고요. 시급은 주간보다 1.5배 많으니까 물건 안 팔릴 땐 문 좀 닫게 해주세요.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또 계약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럴 거면 우리도 계산 다시 해야 봐야 돼요라고 하는 게 이제 첫 편의점 본사의
그렇죠.
주장일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세법을 어떻게 바꾸느냐도 이제 조만간 결정을 해야 돼요.
네.
8월 달에 세법 개정안이 나와야 되니까 그동안 종부세 어떻게 물릴 건지 등등을 다시 한번 정부에서 정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이 의견을 다시 내놓기 위해서 논의를 시작하는데 중기적인 과제는 연말쯤에 결론을 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당장은 기획재정부하고 의견이 다른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내일 특위 안에 있는 조세 소위 그러니까 세금만 논의하는 작은 회의가 다시 열립니다.
예.
지난 3일에 종부세,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 과세 권고안 내놓고 나서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인데요. 기획재정부하고 뭐 조세연구원, 민간연구기관장 등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정부와 이거 바꾸자고 한 이른바 그 재정개혁특위에서
네.
의견이 다른 게 두 가지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네.
연간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 원 넘는 분들에게 하는 게 현행인데 이걸 이제 1천만 원으로 기준을 좀 낮춰서 웬만하면 내게 하자는 아니었는데 정부는 이거 좀 못 받아들이겠다 당장은.
그렇죠.
그 말이죠.
이게 지난 3일의 상황이었죠. 그래서 부동산 종부세하고 같이 나온 내용이 있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그 현재 2천만 원인데 이거 1천만 원으로 내려서 그러니까
네.
예금이 1천만 원이 아니고요. 이거
이자.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자나 배당소득으로 금융에서 얻어들이는 소득이
네.
1년 동안 1천만 원 넘는 사람이면 그걸 넘어서는 그 초과분부터 과세 대상으로 보자 이런 권고안을 냈지만 기획재정부가 당장 그 과세 대상을 이렇게 늘리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태인데 이걸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고 보는 거죠. 만약에 재정특위의 입장이 뭐 중장기적으로라도 반영이 되면 올해 기준으로 금융고소득 납세 대상자가 9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부동산 관련한 세제 중에 보유세는 높이고 종부세가 대표적이죠.
네.
반대로 거래세, 취등록세는 좀 낮추자.
그렇죠.
라는 방안이 정부의 안인데 이제 종부세 올리는 거는 정부는 동의한 것 같고요.
네.
취등록세를 낮추긴 낮춰야 될 텐데 한 말이 있으니 취등록세는 구청, 시청이 가져가는 돈이라서.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이게 사실은 예.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중론이거든요. 보유세 강화, 거래세는 인하. 그렇게 돼야 시장이 정상적으로 굴러간다는 의견 내놓는 분들이 많은데 또 경제의 이면이 이 재산세가 전체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재산세나 혹은 거래세가 지자체 재정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래세가 줄어들면 지방 재정이 어려워진다는 얘기고요. 뭐 이렇게 되면 나아가서는 아이들의 뭐 급식비가 부족해요. 이렇게까지 이제 흘러갈 수 있는 얘기예요. 재산세도 마찬가지인데 재산세가 꾸준히 늘어서 재작년에 10조 원을 넘어섰거든요.
예.
이게 전체 지방세 75조 5천억 원의 13%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세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걸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뭐 이런 곳들하고는 의견 조율이 또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군요. 정부가 퇴직연금 수익률을 좀 높이라. 퇴직연금이라는 게 이제 우리 월급에서 그동안 퇴직금을 회사에서 적립해 주던 걸 따로 빼서
네.
금융회사에서 넣고 굴리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익률이 너무 낮으니.
수익률이 연간 1%대에 불과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일단 한번 영업을 해가지고 저희 회사 계좌로 넣어주세요. 유치한 다음에 이거 직접적으로 막 열심히 굴려주지 않았다는 질책이에요.
예.
그러니까 퇴직연금에 적립한 규모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169조 원이거든요.
네.
국민연금이 620조라고 하는데 이것도 규모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지난해 수익률이 7%가 넘었단 말이죠.
네.
여기에 비 비교하면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수익률이 안 나오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뭐 일단 금융회사 입장은 이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퇴직금인데 얼마나 중요한 돈이냐.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운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금감원이 보기에는 야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하지. 보수적인 거랑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다른 거다. 그러면서 수수료로는 1년에 한 7,600억을 얻어가는데
네.
그냥 원금 보장형 상품에 딱 넣어놓고 신경을 끊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중간에 들여다볼 이게 약간 공유주의 비극하고도 비슷한데
네.
아무도 이걸 챙겨서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내 퇴직금인데 근로자는 스스로는 챙겨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챙겨봐야 되지만 이제 인사총무팀에 뚜벅뚜벅 걸어가서
네.
저기 제 퇴직금 어떻게 굴리고 계세요? 어느 은행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 이직하려고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자도 챙기기 어렵고 인사총무팀도 전문가가 아니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박현미 경제칼럼니스트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줘.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강명구 씨가요. 은행에 환전을 하러 가셨답니다. 어디 좋은 데 가시는 모양입니다. 예. 근데 환전 수수료 80% 우대라고 써 있더라. 이게 80%를 뭘 깎아준다는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 뭐에서 80%를 할인한다는 건지 환전 잘한 건지 잘 모르겠다는 질문을 보내오셨어요. 예. 예를 들어서 1달러에 지금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은행은 근데 달러를 환전하러 오는 손님한테 1달러를 1,000원보다는 비싸게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은행도 장사니까요. 그런데 1달러에 지금 거래되는 가격은 1,000원인 1달러를 1,050원에 파느냐 1,100원에 파느냐 아니면 1,500원을 받을 거냐는 전적으로 은행 마음입니다. 실제로도 은행마다 다 다르고요. 심지어는 지점마다도 다릅니다. 마치 티셔츠 가게 사장님이 공장에서 1,000원에 띄어온 티셔츠를 이걸 1,500원을 받을지 3,000원을 받을지 만원을 받을지는 사장님 마음인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지금 환율이 1달러가 1,000원인데 은행 창구에서 1달러를 예를 들면 1,100원에 판다고 써붙여놨다면 은행은 1달러 바꿔줄 때마다 100원의 차익을 가져가겠죠? 그게 바로 은행의 마진이고 요거를 환전 수수료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환전 수수료를 80% 우대해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은 자 손님 여기 저희가 달러 팔 때 1달러에 1,100원이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원래 저희가 이거 1,100원에 팔아서 은행이 1,000원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80%를 우대해서 저희가 100원 가져가려고 했던 마음을 바꿔서 20원만 가져가고 80원은 손님에게 다시 되돌려 드립니다. 그래서 1달러에 1,020원에 바꿔드릴게요. 이 말입니다. 그게 80% 우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건 은행이 애초부터 비싼 가격표를 붙여놓고 환전 수수료 80% 우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부터도 괜찮은 싼 가격이었는데 거기서 80%를 또 깎아준다는 말인지 아니면 애초부터는 아주 비싼 가격인데 거기서 80%를 깎아준다는 뜻인지는 정말 환전창구 가서 결국은 내가 얼마에 환전하는지를 실제로 들어보고 계산기 두드려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은행은 창구에 환전수수료 80% 우대라고 써있고 B은행은 아예 그런 말이 없으면 어디 가서 환전해야 되는 게 맞겠습니까? 라고 저희가 퀴즈를 드리면 정답은 실제로 은행 가서 물어봐야 된다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옷 살 때도 그렇잖아요. 50% 세일한다고 반드시 그 옷이 싼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환전 수수료를 80% 우대해 준다고 해도 원래 그 은행에 붙어있던 환전 가격이 비싸면 마치 원래 티셔츠 한 벌에 50만 원 이렇게 붙여놓고 거기서 80% 할인해서 한 장에 10만 원에 팔고 있는 그런 티셔츠하고도 똑같은 그런 황당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환전하실 때는 야 어떤 은행이 환전 수수료 몇 퍼센트 우대해 준다더라 거기 가자.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환전하실 때는 무조건 우대 환율이고 뭐고 간에 하여튼 그래서 결국은 1달러가 얼마인지 그건 물어보셔야 되고요. 요즘에는 은행마다 자기 환전해주는 앱을 홍보하느라고 그 앱을 깔고 환전을 하면 상당히 싸다고 합니다. 그거하고 또 창구 가격하고도 또 비교해 보시고 그러면 알뜰한 환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경제 이슈가 뭐냐고 부르면 많은 분들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놓고 많이 싸우는 그 전쟁 벌이고 있는 겁니다라는 답변도 하시지만 월가에서는 그것보다는 미국 국채의 장기금리하고 단기금리 차이가 이게 문제라고 한다고 해요.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는 이 장단기 금리차 추이 때문에 금리를 더 이상 올리면 안 된다는 논쟁까지도 최근에 붙었다는데 미국의 장단기 국채 금리의 차이 여기서 어떤 신호가 감지된 건지 오늘 홍춘욱의 경제 인사이트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홍춘욱 이코노미스트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게 우리는 금리라고 하면 그냥 금리로 알아들었는데 예, 네. 이게 장기금리하고 단기금리가 따로 있고 그거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게 굉장히 미묘한 건가 봅니다.
네, 이게 이제 장단기 금리차라는 건데요.
예.
이걸 좀 소비자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은 게 우리가 예금하러 가잖아요.
예.
은행에.
예.
은행에 예금하러 갈 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금리는 단기 금리입니다. 정부 정책 금리가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요새 은행에 가보시면 특판 예금 금리라고 해봐야
네.
2% 내지 1% 후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이유는 한국 정책 금리랑 예금 금리가 연동되기 때문이고요.
예.
반대로 이제 우리 30년이나 뭐 또는 20년짜리 장기 주택담보대출 금리 받으러 가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국채금리, 그러니까 10년짜리나 아주 긴, 만기가 긴 금리랑 연동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나 다른 모든 분들 입장에서나 장기금리랑 단기금리의 흐름은 알아두시면 이게 실생활에도 참 도움이 되고 그런데 최근 네. 미국 국채금리가 이게 둘이 차이가 없어요. 거의.
미국의 국채는 네. 단기물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장기물도 있을 텐데.
네.
일반적으로는 장기물, 즉 오래오래 있다 갚아도 되는 그런 만기가 긴 장기물이 이자가 높을 것 같긴 해요. 그건 상식입니다. 예를 들면 친구한테 돈 빌릴 때도 나 일주일만 빌려줘 하는 거하고 5년만 맞습니다. 쓰자 하면 5년만 쓰자면 이자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은행 가서도 당연히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드립니다 하면 그 이자는 싸고 한 2년 정기예금 이자 이러면 그 이자가 비싸니까 당연히 장기금리가 비쌀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그거의 차이가 언제는 크고 언제는 작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은 세 달짜리 아주 짧은 채권이죠.
예.
세 달짜리 아주 짧은 채권은 2%밖에 안 돼요. 금리가.
네.
그런데 10년을 빌려줘도 2.8%밖에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연율로 환산하면 둘 다?
예. 그래서 금리가 겨우 0.8% 차이까지 붙어버린 거죠.
장기금리라고 해봐야 단기금리보다 얼마 안 높다?
예, 그렇습니다. 뭐 한때는 그래도 이 금리 차이가 4%까지 벌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예.
언제 그랬냐면 2009년이나 2010년에는 금리가 한 4%까지 벌어졌어요. 근데
네.
지금 이 금리 차이가 굉장히 많이 좁혀졌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죠.
장기 금리하고 단기 금리가 별로 차이가 안 나면 이건
네.
좋은 소식입니까? 아니면 안 좋은 소식입니까?
예, 굉장히 부정적인
안 좋은 소식이라고
저희들은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그 뭐 제가 계산한 건 아니고요.
예.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밑에 있는 12개의 지역 연은이 있는데
예.
그 지역 은행들이 독립성을 좀 가지고 있죠. 미국은 그중에 이제 가장 우두머리에 서 있는 은행이 뉴욕 연준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말 그대로 연준의 금고직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부르는데요.
네.
이 금융기관들 대상으로 해서 감독도 하고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아주 열심히 일을 하는데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0.8%까지 좁혀졌을 때
네.
옛날 과거의 경우를 살펴보니까 앞으로 1년 안에 불황이 출현할 확률이 12%입니다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내놓은 거죠.
예.
그러면 12%면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참 계산이 어려운데 참고로 지금 12% 정도의 불황 확률은 2009년 3월 그러니까 그때 그 G20 정상회담 한 다음에 전 세계 경제, 전 세계 그 국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경기 부양했던 바로 그때 이후 불황 확률이 지금 제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기금리하고 단기금리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게 왜 불황의 신호지요?
이게 이제 그 채권을 매매하시는 분들의 입장차를 반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정부가 정책금리를 막 인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2%죠, 미국은.
네.
그래서 2%까지 정책금리를 막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 연준이, 중앙은행이 계속 금리를 인상을 하다 보면 이게 언젠가는 경기에 불황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걱정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네.
다시 말씀드려서
예.
은행의 이제 예금금리를 결정하는 게 정부 정책금리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정부 정책금리가 2%도 올라가고 또는 2.5%까지 월요일까지 쭉쭉 올라가게 되면 난 요 정도 금리면 난 주식 투자도 하기 싫고 부동산도 사기 싫고 나 그냥 은행 예금하겠어.
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되니까 장기채 10년짜리나 뭐 30년짜리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올해 한 해만 채권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게 목표가 아니고 꾸준한 성과를, 장기 성과를 내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오 이거 정책금리가 이렇게 가파른 속도로 계속 인상되다 보면 이거 1, 2년 사이에 불황 오는 거 아니야? 불황이 오면 금리는 다시 떨어지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시장에서 맞습니다. 지금이야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지만
맞습니다.
5년 후, 10년 후에는 경기 안 좋을 거야라고 확신을 하는 혹은 그렇게 믿는 분들이 시장에서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신호다. 장기 금리가 떨어지는 게.
네, 뭐 아니 근데 이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요.
예.
이제 그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10년짜리 장기 금리가 2.4% 정도였었어요.
예.
굉장히 낮았죠. 그게 이제 올해 5월에는 3.1%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장기 금리랑 단기 금리 차이가 벌어졌죠.
경기 좋다고 보는 앞으로는 이자율도 높아지고 이자율 높아진다는 게 경기 좋다는 뜻이니까.
그렇습니다. 기대 수익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게 다시 2.8%까지 떨어지면서
예.
미국 중앙은행은 또 6월에 금리를 따박따박 인상을 하니까
예.
정책금리 차이가 이제 0.8%까지 한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 이상 벌어져 있던 이 금리의 차이가
아.
최근 0.8%까지 좁혀지니까 이제 그 연준,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여러 멤버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에는 그 침묵의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인터뷰 금지 기간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6월달 연준이 끝난 다음에 지금은 지역 연은 총재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인데 이 기간에 이제 갑자기 몇몇 연준 의장님들 그 이제 이사회에 들어가시는 이사회 멤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 차이가 이렇게 좁혀진 건
네.
이건 미래 경기가 나빠질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채권시장 참가자들의 예상이 들어가 있다. 따라서 정책금리 인상을 좀 동결하거나 자제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부터 지금 논쟁이 불이 확 붙었다. 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금리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올릴 때마다 같이 따라 올라가지만
그렇습니다.
10년 정도 후에 이자율이 얼마나 될 거냐 혹은 지금부터 10년 동안 돈 빌려줄 때 이자 얼마나 받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건 10년에 가까운 먼 시점까지 경제가 어떨 것이냐를 예측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뭐 단기간이 어떤지 몰라도 멀리 내다보면 경기 안 좋아질 테니까 지금 이자로 연 2.7%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다면 이건 괜찮은 금융상품이다. 라고 보고.
하면서 사면 이제 채권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반대로 이제 가격이 더 좋은 가격으로 더 비싼 가격으로 채권을 사겠다고 사람들이 몰려들면 정해져 있는 이자는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예.
자연스럽게 채권을 새로 산 사람들의 실질적인 이자율, 실질적인 금리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최근에
알겠어요.
나타난 일입니다.
연 2.7% 주겠다는 채권이 다 팔리고 나면 2.6% 그렇죠. 주겠다는데 이것도 살랍니까? 하면 그거라도 사야 되니까 2.6이 네. 되고 그것도 다 떨어지면 이제 2.5짜리 찾아야 되니 이자율은 계속 떨어진다.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좀 겁이 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정부 정책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정말 경기가 불황이 오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신호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은 금리를 예 계속 올리고 싶어 하는데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그것 얼마 못 갈 것 같아요. 곧 경기 또 다시 침체할 것 같습니다라고 본다는 거니. 뭔가 둘이 좀 합의를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예.
합의가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이제 중앙은행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물가를 좀 열심히 쳐다보잖아요.
예.
근데 또 최근 국제유가도 꽤 올라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 걱정을 많이 하는 반면 이 채권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경제가 이렇게 꼬그라지던 게 뭐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경기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쪽은 또 조금씩 우세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그렇게 미국 연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그 예상대로 금리를 계속 올려갈 건지 아니면 야 시장에서는 더 이상하게 안 좋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하고 좀 얘기 좀 해보고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으로 금리 인상을 좀 멈출지 이게 관건이거나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연준이 지난 6월 달에 그 금리 인상을 하면서
예.
올해 금리 두 번 인상하겠습니다라는 의견을 사실상 좀 제시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9월 달에 열리는 FOMC 즉 금리 결정 회의에서는